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1월 28일 일요일 무지개를 기억함. 기억하다 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9장이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로 하늘 위에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9장 8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기억하다 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무지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인간들이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한다는 개념의 중요성을 보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 법칙의 지속성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인 대홍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한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녀는 당시 지혜 있는 자들이 자연 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시키실 수 없다고 추론했다고 기록하였다.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근거하여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홍수 후에 사는 사람들 또한 자연 법칙에 근거하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고 홍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세상에 징표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색채로 하늘 위에 기록된 무지개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말씀들 또한 믿을 수 있다. 교훈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 묵상.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언약의 징표 무지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부주와 선지자 106. 무지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쏟아내는 말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찬양의 숲에서 곽진영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바쁜 세상입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바쁩니다. 가야 할 곳이 많은 사람도 바쁘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도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지 정말 바쁜 게 맞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바쁘게 움직이며 사용하는 24시간이 정말 나의 몸에 나의 영혼에 필요한 것인지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내 주여, 당신 영광 밝히 보게 하소서. 다정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그먼 옛날 갈릴리의 이야기, 주님과 사랑하는 내 주여, 나의 손을 항상 잡아 주소서. 항상 잡아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쁘게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느라 하루 해가 짧았던 예수님도 항상 빼놓지 않으셨던 기도 시간. 그 시간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승리하는 매일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한봉근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2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새 땅에도 죽음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 본문의 문맥인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사야 65장의 문단은 새 땅에서의 삶이 어떠할지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 가운데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안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단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낙원의 죽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20절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새 땅에서 나무의 수완처럼 장수할 것이나 영원히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한 것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이사야 65장 예언이 주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5장 예언은 바벨론 포로 전에 주어진 예언이고 또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된 상황을 말하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상황의 문맥 가운데서 살펴봐야 적절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를 관료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와 귀환은 선지자들이 포로 전에 썼던 포로 중에 썼던 포로 후에 썼던 간에 그들의 글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리고 회복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변혁 또는 변화가 동반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회복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이죠. 예를 들어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이켜 회복시키고 열국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인간 사회를 변혁하고 자신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일 개인뿐 아니라 유대사회 공동체 또 인간사회 전체를 변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죠. 미가의 예언이 대표적인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가가 이런 말을 했죠.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미가 4장 1절로 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시온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전 사회적 변혁을 나타내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인간 개인의 본성을 변혁하고자 하셨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어떤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새 영과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결국 천연계 자체까지도 변혁하여 기근과 자연재해까지 몰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변혁, 개인의 변혁, 그리고 천연계의 변혁, 전체적으로 인간사회와 또 천연계 자체를 전반적으로 변혁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벨론 포로 후에 성취됐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의 끝이 지구의 전면적 그리고 물리적 파괴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홍수 기사나 요한계시록과는 달리 일반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본 끝은 1차적으로 역사적인 지엽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선지서의 예언자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어떤 지엽적인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와 인간 본성과 천연계를 변혁하기 위해 역사에 힘있게 개입하고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종말은 바벨론 포로와 기원의 문맥 안에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대의 독자들은 이런 과거의 예언들을 일반화시켜 거기 들어있는 모든 사항이 어떤 시점에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을 기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어진 예언들은 그 당시에 모두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거시적으로 우주적 종말에 가서서 가야지 총체적으로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사야 65장 예언의 묘사가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원형을 가리키는 표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역사적 예언이 더 우주적이고 더 포괄적이고 종말론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사야 56장에서 66장 전반에 나타난 1차적인 관심은 바벨론 포로에 있을 유다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20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된 세 가지 본질적인 변혁에 비추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 삼중 변혁은 당시의 선지자들의 시대와 장소와 상황 안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땅을 파괴한 후에 그것을 재창조하신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매우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사야 65장에 계략된 평화로운 상태는 영원한 불멸의 상태보다는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된 땅에서의 삶과 더 조화된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바벨론 포로 후의 새로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의 전반적인 문맥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됨보다는 바벨론 포로 후의 팔레스타인의 유다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천연계적으로 회복될 것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관해 말하지만 다음 절은 이 창조를 예루살렘과 그 백성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 역사적 상에 붙여서 이해하고 미성취된 예언은 신약에 가서 더 종말론적으로 우주적으로 확대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은 1차적으로 구약 역사의 배경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이사야에 반복하여 언급되는데 매 경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문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사야 51장 16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를 구원해내는 사건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서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사건을 대단히 웅장하게 표현한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미약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대단히 웅장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문짝 창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상징적 언어를 이용하여 21장과 22장에 묘사된 대로 재창조를 통한 땅과 하늘의 전면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교 성경수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이 예언들의 성취가 원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목적은 온전한 성취를 향해 움직여 나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시작되는 방법은 옛날과 다소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신에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은 언뜻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의 배경에 비추어 읽으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일어날 역사적 회복 사건의 배경에 비추어 읽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개입할 것이지만 그 땅에서의 완전한 낙원의 회복은 순종에 따라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어서 또 재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에 훨씬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우주적 총체적 변혁의 광경을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바벨론 포로 위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점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재림 때 또 삼림 때 우주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예언이 영광스럽게 성취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회복은 역사적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미래에 있을 우주적 종말론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일반 예언서들의 예언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또 초림에서 이루어지고 재림에서 이루어지고 또 최종적 삼림을 통해서 우주적으로 확대적으로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요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모험할 일이 없다. 그들에게는 모험할 일이 없으며 특별히 희생할 일이 없다. 진리의 책에는 그들이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출판물들이 그들을 위하여 제공되어 있어서 그들이 나아갈 때 진리를 변호한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 사업의 고상한 성격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활용하게 하는 궁핍, 고난, 심한 투쟁에 직면할 기회가 없다. 그들은 실제적인 자아 부정을 배양하지 않으며 희생 정신을 품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교만해지고 우쭐해져서 사업의 실제적인 짐을 지지 않는다. 참된 증인은 이런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만으로 너무 우쭐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사실은 방해가 되고 저주가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마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설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남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에 의해 성화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예리한 증언.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하는 경고와 견책에 의해 자주 간섭을 당함으로 초조와 질투를 느낀다. 참된 증인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동기, 목적, 불신, 의심, 그리고 질투는 사람에게는 숨겨질지 모르나 그리스도에게는 숨겨지지 않는다. 참된 증인은 권면자로 나오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책망을 받는 자들은 비천한 도구에 불과한 사람을 대항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분은 잘못을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은 눈먼 가운데 방치되며 스스로 기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고에 주의함으로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죄를 그들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열렬하게 실천하는 이들은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과 완전히 조화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대 진리를 전하는 교역자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엄숙한 기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증인의 증언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거의 옳다. 너희는 결코 받을 이유가 없는 징벌과 견책을 받았다. 너희는 책망받은 그 잘못과 죄에 대해 허물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참된 증인은 그대가 진정으로 번영의 훌륭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대가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에 있다고 선포한다. 교역자들이 이론적인 주제만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실제적인 주제들도 제시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실제적인 교훈을 연구하고 그 동일한 것을 자신과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책망의 증언을 하셨으므로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것인가? 오, 아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신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계시록 3장 19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에게 보내신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태만, 잘못, 이기심,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언급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과 나에게 특별한 사업, 곧 당신의 백성에게 분명한 증언을 제시하고 크게 외치되 아끼지 말고 백성에게 저들의 죄악을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저들의 죄를 보여주는 일을 맡겨주셨음을 보았다. 그러나 견책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견책하고 교정하고자 하시는 이들을 저들의 손을 들어 방어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진정한 궁핍에 대해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언제나 동정을 표한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의심의 그늘이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신 경고와 견책의 기별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 완전한 지식을 요구하는 불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증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증거의 무게에 근거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빛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거슬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릴 때에라도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좀 더 확실한 증거와 좀 더 훌륭한 기회를 기다리며 행동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빛을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 걷게 될 것이다. 지난날 주어진 증거는 만일 거절을 당할 때에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업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문제시한다. 어떤 이들은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위기와 궁지를 우리가 저들에게 준 견책의 증언들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경고의 기별을 증거한 이들,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과오를 바로잡는 이들에게 곤란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영혼의 대적에게 미혹을 받고 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나갈 길로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